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자. 성 닦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약 8개월 가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후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오셨는데 정확히 이제 어디로 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고향 나사렛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사야가 그 말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전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사실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기를 보냈던 그 고향이었고 고향 사람들이었기에 그가 전하는 것은 정말 감탄스러운데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전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알쏭달쏭한 게 아니라 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라고 좀 사실적으로 다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어린 시절을 뭐 함께 그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함께 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물론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도 고향인 갈릴리에도 퍼졌을 거지만 고향 사람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성경을 좀잘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름 부은 종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이게 도를 지나쳐 너무 교만하고 참남하는 말과 신성모독으로 들려서 그래서 반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당신이 정말 그 사역하셔 오셨던 것을 이곳에서도 할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예수님을 끌고 동네 끝에 그 벼랑으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군중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강권적인 성경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성난 군중들, 흥분한 군중들 사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곳을 이제 벗어나게 되십니다. 자, 이런 군중들의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결국 이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결국 그 복음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어려운 길인가라는 걸또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 후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 사역의 거점은 보통 이제 여기 가버나움, 이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팔레스틴 그 지역을 동서로 뻗는 그 중요한 무역로 상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아주 번화한 도시였죠. 그곳에는 세관도 있었고,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제 그 빌립의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요. 이거 완전히 뭐 그냥 개차반인 거잖아요. 구설수가 많았는데 뭐 그래도 이 통치자가 그 짓거리를 하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다가 결국 잡히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소식을 들은 후에 유대 지역에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옮긴 거는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헤롯 일가, 얼마나 사실 무식한 그런 이 종자들이었습니까? 막그 아버지부터 그냥 자기 의심만 쌓이면 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아들이고 아내고 막. 그러니까 로마 군들이 있는 그래서 좀이 가버나움이 있는 쪽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을 참고하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토록 어둡고 절망에 가득 찬 시대도 영구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머지않아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하나님의 천대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미래에는 바로 이런 지역들,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거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거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 지금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바로 거기죠. 그 마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빛은 맨 먼저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해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것도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그가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서부터였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를 볼 때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됐다, 응해졌다라고 본 거죠. 자, 아무튼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역의 핵심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을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8개월 정도의 유다 지역 그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신 건데 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이시바의 모든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때 지난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렸던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또한 8개월 가까이 예수님이 계속 이제 행하시는 사역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이 권위가 분명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웠던 영혼의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 말씀하시니 온전하게 알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봤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표적과 기적 등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주된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 지금 이 흐름대로 말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것들을 바르게 하시는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단 가장 주된 목적은 이 하나님의 진심,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법도와 규례, 약속이요 또한 그것을 향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을 놓쳐서 안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삶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연약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먹이셨고 고치셨고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사역이 중점적인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보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그것도 순종함을 통해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제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들도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의 터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 관계 전도다, 또 다르게는 향기 전도다, 뭐 편지 전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곳곳에 보내진 곳에서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그걸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뜻이 저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연결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기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뭐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서로 돕고 섬기는 이 삶을 보여주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삶으로 전달될 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거죠.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치유의 능력, 뭐 무슨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유대 온 땅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서 당신을 희생해가면서 백성들을 돕고 세우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바리새인들과는 왜 이렇게 척을 지고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 이유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게 된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해 적은 거, 뭐 탈무드 같은 뭐 미시나 뭐 게마라 이런 거, 이런 조상들의 유전을 믿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삶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적은 거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건데 랍비 문헌들은 뭐 유대인들이 AD 70년 나라를 이룬 이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이해했고 적용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들은 신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뭐 미시나 같은 경우는 미시나는 이 주후,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작성된 건데 미시나는 성경과 장로들의 전통이 합쳐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이후에 문서화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어떤 그 구전 율법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전 율법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BC 6세기 경에는 에스라에 의해 정리된 거고 그 후 이거를 근간으로 랍비였던 유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그 AD 한 뭐 135년에서 220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대 그 랍비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이 구전 율법을 최종 편찬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집필된 책이 이제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는 정경이 완성되고 나서 나온 최초의 문서화된 율법 해석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나비 문헌의 어떤 토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셉타라는 거, 게마라라고 하는 거. 이 토셉타라는 거는 아람어로 삽입, 보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셉타는 미시나를 해석한 주석서인데, 그 미시나에 빠져있는 내용 혹은 미진한 내용을 기록한 보충서가 이제 토셉타입니다. 이 구조는 미시나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토셉타의 한 4분의 1가량은 미시나에서 나온 것과는 다소 무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시나와 토셉타에 나타난 많은 주제들을 주석한 것이 이제 게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어로 이제 완성 또는 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들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취급됐던 문서죠. 토셉타, 게마라. 그 탈무드 같은 경우는 탈무드는 어느 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여러 학파들이 연구한 결과와 교훈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팔레스타인 지역 학파들의 교훈을 모은 것인데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주후 5세기 초에 완성된 모습을 갖췄어요. 이걸 통해서 팔레스타인 어떤의 그 종교적인 발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탈무드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그거는 이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아니라 바벨론 탈무드를 말합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양쪽으로 대단히 풍부하고 질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후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주후 한 600년경에 상당 부분이 정리돼서 이제 주후 8세기경에 완성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의 소중함을 알고 좀 잘 지켜보고자 애쓰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이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미쉬나, 토셉타, 게마라와 같이 모세 오경 외에 랍비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율법 해석서이면서 저들에게는 이제 불문법 같은 거였죠. 우리도 지금 시내산 율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들의 현실적 고민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서라고 보니까 유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선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게 성경을 대신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바르게 알고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바르게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항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되든 우리는 그 의도를 아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바르게 적용해 갈 수 있겠죠. 어찌됐든 성경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건 이 구전된 장로들의 유전 같은 법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나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 만들어낸 문서죠. 여러분 성경,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 하나님이 시내에서 직접 주셨죠. 그러나 미시나 탈무드 같은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지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뭐 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과한 열정을 담은 이 종교적 굴레가 만들어진 거죠. 완전히 종교의 굴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본질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주석을 달고 뭐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무거운 종교의 짐이 돼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613개항의 조항이 있다고 하죠. 하라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365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잘 지켜보려고 이제 해석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해석들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런 장로들의 유전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보다 이 토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이 유전들을 정리 편집해 보면 결국 한 이 성경이 지금 아까 말한 그 이 율법서를 보면 한 600개, 613개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잖아요. 6천여 개 항목으로 이게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00가지의 율법이 600여 가지의 율법이 6천여 가지의 율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유전들이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인 것을 이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뭐 우리가 6,000가지면 너무 세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성경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성경보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이보다 더 자세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돼요. 그 종교적 굴레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격적 관계로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너무도 완벽한 종교 체계 속에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종교 규칙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성경의 이 상태가 이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상태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호하려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내고 교육 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 그 의도조차도 발견치 못하는 시기에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 스스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찾아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실을 보면 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자꾸 말씀에 대해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적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 철학, 사상, 저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본인이 읽지도 않고 늘 글 잘 적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유명 목사님들의 책만 읽고 성경만 듣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적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대부분 이런 사건을 보고 누군가 얘기했던,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로 뭐 옳다 그러다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파냐, 어떤 뭐 교단이냐, 어떤 교회파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뜻대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적은 조상들의 유전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 후 거의 500년이 넘게 지켜오는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깨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왜 잘못됐으니까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인데 이거를 깨는 예수님을 보니 적대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 그 자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 속에는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거 잘못됐다 알려주시고 바로잡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말씀에 열심이고 백성들의 편이라고 자부해오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율법의 해석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인 믿음의 해석, 익숙한 해석이 막 흔들리게 되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율법을 부정하는 존재로 몰아세워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고 하면서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붙여버린 이 그릇된 것을 다 떼내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율법, 그 법조항의 문제를 넘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뜻, 그 정신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는 게 지금 뭐가 불완전해서 완전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해된 것들을 다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저들을 구원하시고 직접 언약을 맺은 시내산 약속,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그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단지 자기가 생활하던 어떤 신앙의 습관에 따라 어떤 내가 살아왔던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익숙한 그 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더불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바르고 온전하고 참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습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그 가치에 물든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말씀을 향한 열심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존재가 됐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종교의 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이들에게 성벽을 쌓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토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을 쌓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저들이 우리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닦고 문을 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까지 포기한 채 물에 뭐 물탄 듯이 예? 그렇게 이제 교회 존재 이유까지 망각하고 사회적인 교제 단체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정통이 돼야죠.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찾으시는 그 백성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새 언약의 이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참으로 깊이 고민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외롭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쉽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 그 답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옛 습관의 벽에 갇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높은 담을 쌓거나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옛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참으로 새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성을 쌓고 방어하는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든 마음껏 들어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 닦는 교회가 길 닦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 그곳이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